196회 구조론 열린 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지는 코로나 환자 영명 만들고 계약하자. 제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할 때 아 이거 3개월 안에 진정될 것이다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전혀 진정될 기미가 없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저도 이 정도로 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5월달 돼서 기온이 올라가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운 지방이 막 퍼지고 있어. 그래서 최근은 습도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 되면 습도가 올라가면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 더운 집 더운 나라들 그 에어컨이 막 보급돼서 그런 거 아닐까?
글쎄, 그 나라들이 그 아랍 나라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을까. 라마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마단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써서 더우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마스크만 열심히 쓰면 국제적인 발생이 있어도 통제가 돼요. 중요한 것은 통제가 되느냐 이거라고. 그래서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 굉장히 많은데 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야. 청와대 청원에서 계약하지 말자는 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라고. 그 다 집에서 오락하면서 말이에요. 계약해야 돼요. 근데 계약하지 않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차라리 계약해서 교사의 통제를 받는 게 더 나아요. 그 학교에서 뭐 점점 발생한다 해도 왜 발생했는지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계약을 하는 게 맞고 중요한 것은 클럽에 가더라도 클럽 순례를 하지 말자. 왜 하룻밤에 다섯 군데 가냐고. 클럽 가고 다음 노래방 가고 또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그 뭐 학원, 헬스 강사 이런 식으로 직접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클럽을 가더라도 2차, 3차 가면 안 돼요. 양심적으로.
1차만 가자.
예를 들면 특히 절대 이제 그런데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취사병. 제가 이 밥 퍼줄 때 한꺼번에 300명을 퍼줬는데 취사병 한 명이 잘못하면 300명을 감염시켜 버릴 수 있다고. 취사병들은 휴가도 보내지 말자. 교도관, 군인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도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답을 찾아야지. 대만처럼 무조건 봉쇄하는 것은 일단 봉쇄는 했지만 만약 뚫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대해서 2차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해봤잖아. 아, 여기가 위험하구나. 교회하고 클럽하고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 위험하다. 학원 강사들 이런 사람들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답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길이라도 살짝 가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낫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어제 또 노래방이 문제더라고요. 노래방은 완전 소독 후 이용자를 교도하자. 그리고 이전 팀이 나가고 5분 동안 새 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마이크에다가 뭐를 마스크 비슷한 걸 씌우더라고요.
아, 그 옛날부터 씌웠죠.
아 그래요?
옛날부터 했어요.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런데 좀 제대로 하자. 다음 곡지는 광주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다. 이건 제가 5.18만 되면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광주는 5월달 일어난 게 아니고 부마부터 서울역 회군까지 쭉 이어진 거예요. 장군 문군 이렇게 가다가 제일 먼저 깃발을 넣은 게 부마라고. 그 다음 서울이고 그 다음 광주 그 다음 대구인데 대구 놈들이 배신한 거야. 광주에서 일어나면 대구에서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고. 그래서 난 대구에서 일어나는 거 하고 대구를 열심히 째려봤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터미널 앞까지는 가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 광주형 버스가 있는가 보려고.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양김씨 간에 이 권력 쟁탈이 치열했기 때문에 부마에서 먼저 들고 일어났다면 제가 광주 산다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리고 내가 전두환이라도 딱 보면 아, 다음은 광주다. 어디를 건드리겠어요. 광주를 건드려야지.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광주 시민들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학생들도 지금 뭔가 한번 흔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군인들도 그걸 알고 광주에서 일을 벌이자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다 한 거야. 근데 지금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냐 자꾸 이걸 따지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원래 패거리들끼리 뭐 공식적으로 발포 명령 내리 이런 거 안 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신군부들도 다 야망에 차 있었다고. 지금 지들도 핑계가 있는 거야.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광주에서 돌고리 나면 북한에서 얼씨구나 하고 쳐들어올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얼마나 말 되는 개소리냐고. 완벽하게 말 되는 개소리야. 개소리는 얼마든지 조달하면 되잖아. 검찰이 조국을 때려잡는데 뭐 논리가 필요하냐고 때려잡는 거지. 그냥 저 새끼 잡아하면 잡는 거야. 한명숙 총들 잡아놓은 것도 그냥 저 새끼 잡아놓어 이런 작업 들어가는 거라고. 그 새끼들이 보는 것은 이게 될까 안 될까 먹힐까 안 먹힐까 이걸 봐요. 옳은가 그런가 판단해. 신문 기자들도 그래. 이걸 보도할까 말까 이거는 보도에서 후폭풍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옳고 그러고 뭐 이건 생각 안 해.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반응한다고 싶으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래서 데스크에서 판단하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는 거야 하고 이제 그대로 그래서 잘 안 가네 싶으면 더 보도를 막 때리는 거지. 이제 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신군부도 광주를 이렇게 찔러보고 광주에서 반응이 약하면 아, 좀 더 부어. 광주 시민들이 미지근한데 더 때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 거의 폭동 수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가 외신 기자를 쫙 불러서 그래서 광주에 지금 폭동이 난 것을 보라고 그래서 한스 피터 교수가 그 기자가 갔잖아. 가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그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왜 광주에 갔냐면 전두환이 가라고 시킨 거라고. 전두환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제 보도를 못하게 막은 거지. 그래서 필름을 빼돌려서 보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두환도 와 광주에서 폭동이 났대 하고 막 신난 거지. 내가 봤을 때 전두환도 처음에는 진짜 폭동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하고 이미 20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야 폭동 상황을 만들어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연출한다고. 내가 그 전두환 밑에 있는 개새끼라고 치더라도 일단 뭐 언제 지냐고. 상주세 월남에서 우리 국군이 무슨 짓을 했냐고. 청룡부대가 월남에서 한 만행 그걸 생각해보라. 광주보다 훨씬 심해서. 그러니까 광주 일어나기 전에 이미 월남에서 광주보다 훨씬 심한 걸 그냥 어린애를 머리를 잘라 죽공으로 찼다니까. 거의 상상할 수 있는 최단까지 간 거예요. 그런 짓을 한 놈이 바로 광주에 투입돼서. 그런데 나쁜 짓을 안 하겠냐고 이거. 그래 이런 것을 마치 몰랐다는 듯이 난 국군이 그럴지 몰라서 하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야. 어디 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에 살다 왔나? 박노자 이런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그 상황이 그렇게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 게임이라고. 그런데 광주 시민들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물론 일반인들 아줌마들이라든가 뭐 다방내지라든가 굿다키는 몰랐지. 그런데 대학생쯤 되면 아는 거 아니야. 그 실제로 그 잘 몰랐던 굿다키 다방내지 이런 사람들이 흥분해서 도청에 갔다니까. 대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된지 대충 알아. 그래서 거기 도청을 사수한 사람들 중에는 엉뚱하게 그 고딩들하고 구두닦이하고 뭐 양아치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 도청에서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진짜 몰랐어. 진짜 전두환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수부대가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 권력 게임이 벌어진 거고 이 시민들의 권력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지.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부르주아가 농민을 때려 죽인 거야. 농민 200만 명을 때려 죽였어요. 부르주아가. 우리는 그냥 시민혁명 그러면 아, 시민 훌륭해 그러지만 그냥 농민을 죽인 거야. 그게 무슨 시민혁명이냐고. 다 그렇게 역사랑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저는 그 민중들의 권력 의지는 정당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 시민들이 총으로 무장해서 경제 돌려라. 아,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물론 이제 미친 놈들이지. 그런데 그 에너지 자체는 긍정적. 그게 민주주의 작동 원리라고.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공장 문 닫으라고 하니까 착하게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적어도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전통을 보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스웨덴의 집단 면적은 제발 개소리고 스웨덴처럼 그 공장을 돌리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공장을 돌리잖아. 중국처럼 공장을 다 세워버리고 시민들 아파트에 가둬버리고 중국에서는 아예 외출하려고 하면 무슨 확인 도장 서류 떼와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외출해요?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 출입구를 한 개만 딱 터두고 다른 출입구를 다 막아버린 거야. 아파트 단지 전체를 뺑 둘러싸버려. 그 뒷문 이런 거 다 없애버려. 뺑 돌아가야 돼. 미치는 거지. 이건 제가 볼 때 수준 이하의 대응이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광주 시민의 이 정당한 권력 의지를 민주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으로 공수부대에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들고 일어날 만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 마산에서 이미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광주에서 들고 일어나야 뭐가 맞는 거야. 그게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서울에서도 유아도 해군을 했는데 서울내기들은 옛날부터 안 쳐줬잖아. 우리 어릴 때도 서울내기 하면 아 비웃었어. 야 너 서울내기냐 같이 놀지도 않았어. 아 쟤들은 그 뭐야 겁쟁이. 일단 서울내기는 겁쟁이야. 우리는 그냥 막 온 산을 덜을 다 돌아다니고 토끼도 때려잡고 막 그런데 서울내기들은 미꾸라지 보고도 무서웠어. 어머 무서워 이러고 막 방아깨비만 보고도 깜짝 놀라 도망갔어 서울내기들은. 우리는 그냥 깨구리들 때려 죽이고 막 메기도 때려 죽이고 그랬는데 서울내기들은 아,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래서 서울내기들이 위하도 해군해서 야 역시 서울내기들 제대로는 안 돼. 우리 광주 시민이 뭔가 보여줘야지 하고 들고 일어난 거라고. 근데 그때 대구가 호응을 안 한 게 비겁한 거죠.
동료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동료님이 이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능동적인 존재?
그렇죠.
이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이게 현재 지금 이게 수동적으로 비춰지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전부 모든 것이 피해자의 논리로 가요. 예를 들어 한일 관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피해자다. 자꾸 피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굉장히 취약해.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 가해자고 한국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일본은 성공을 안 해요. 그것보다 최근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게 일본에는 1년에 그 길거리 캐스팅으로 강제로 AV 배우로 뽑히는 게 수백 명이라는 거야. 1년 한 500명 정도가 길거리에서 강제로 납치 비슷하게 돼서 AV 배우로 끌려가는데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 원래부터 일본이 인권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몰아붙여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인권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데 일본은 인권 후진국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야 일본은 500명이 1년에 500명이 납치돼도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 위안부 몇 명 납치한 거 뭐 그게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본인들은. 지금 또 1년에 500명씩 납치되고 또 10년이면 5천명이고 20년이면 만명이야. 자기들은 이미 3만 명 납치했는데 그 뭐 유한부 몇 명 납치했다고 그러냐? 우리는 평소에도 계속 납치하고 있어. 우리 매일매일 납치하고 있다고. 신주쿠 가봐 다 납치돼. 그래서 여자 배우들이 뭐라냐면 남자 20명이 빡 쳐다보고 있어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단순히 우리가 피해자도 피해자 이것만 강조해가지고는 그 정당성이 없어요. 약해. 에너지가 약하다.
그러면 강자의 논리란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한테만 먹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좀 전에도 인권이라는 걸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주 같은 경우는 뭘 더 강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깨어 있었다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아,
시민들이 이미 군부 정도로 우습게 보고 시민이 자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두환 논리는 뭐냐면 폭동이고 완전히 개판되었다 이거거든요.
우매한 민중이 그냥 개판친다.
주로 이제 조폭하고 양아치, 구두닦이, 끈팔 이런 애들이 광주 폭동을 일으키고 대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했다. 이게 그 당시 논리였어요.
아.
그 당시 신문에 다 그렇게 나왔어. 끈팔이, 구두닦이, 양아치, 조폭, 그릉뱅이, 노숙자 이런 놈들이 광주 폭동을 다 일으켰어요. 대학생들 집에서 공부했다니까. 그리고 개념 없는 고등이 몇 명 길거리 나와서 막 구경하다가 총 맞았고.
그렇게 폄하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때 끈팔이 구두 닦이들이 막 했어요.
하기는 했죠. 근데
왜냐 제일 흥분한 사람들이 걔들이거든.
근데 그걸 폄하할 필요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이 국민의 권력 의지를 긍정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 몫을 내놔라 하고 달려드는 거지. 그냥 뭐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냥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박근혜 너 뭐야 이렇게 최순실 너 뭐야 이러고 최순실 죄가 없어도 좁혀가지고 이실 죽고 하랬다 하고 물고를 내놔야지.
아, 그러니까 지금 동료님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촛불까지도 그 논리로 그렇죠. 그대로 이어져 있는 네,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두환 논리로 보면 광주는 폭동이고 촛불도 폭동이야.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한국 무서워. 저런 국민이 저렇게 무서워서 되겠냐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 한국인들은 거칠어서 난폭해서 촛불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국민 민중의 그 권력 의지를 긍정하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도 보면은 계속 그 어떤 민중들이 어떤 모이고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조국 팬이라서 그렇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팬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중의 권력 의지를 계속 폄하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나쁜 거.
예,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뭐 전두환이나 한겨레나 그럼 동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맥락이죠. 걔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민중을 폄하하고 민중이 뭔가 들고 일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총 들고 그 국회 난입한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봐. 와, 총 들고 막 시장 앞에 가서 막 서 있고 막 희한한 분들이야.
제일 권력 의지가 셌던 게 그 그렇죠. 바주카포 메고 있는 애.
저팔계네.
예, 다음 곡지는 준표와 중권의 삽질 대결.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이 미통당이 문외 정당이 아니고 문외 덕분에 103석을 그 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좌뇌 유승민, 우뇌 김무성 제거한 거야. 뇌를 다 제거해버리니까 103석이 나오잖아. 그래서 만약 걔들이 뇌가 있었다고 하면 유승민, 김무성이 나왔다 하면 전멸이에요. 전멸. 60석. 친박당, 무선당이 완전히 보수 개판돼서 그래서 진짜 이 보수가 집권하려면 그 진중권 말대로 문외 전략으로 가는 게 맞아요. 대패를 해야 돼요. 대패를 해야 언젠가 승산이 있어요. 그 언제냐면 대패하고 30년 후에 승산이 있어. 대패하고 그다음 30년만 기다려.
그게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네? 대패하고 30년만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게 그냥 그 사람 다 죽고 나서.
지금 보수의 이데올로기 없어.
원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한때 있었지. 이명박이 만든 신자유주의가 한때 이데올로기였지. 근데 전 지구적으로 지금 신자유주의가 다시 퇴조했거든. 네. 근데 신자유주의가 왜 생겼냐면 소련의 몰락되면서 반사이익이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전성기는 90년대예요. 지금 뒤늦게 이제 이명박이가 좀 걔들 소식이 느렸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해먹은 거지. 그래서 신자유주의 다음 뭐 없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이미 끝났어.
30년 뒤에 뭐 그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 아니야? 네? 30년 뒤에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
보수 이데올로기? 물론 이제 진보가 삽질할 뻔하기 때문에 저는 100%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진중군이 뭐 공화주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공화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수는 반공 뭐 이렇게 답을 정하지 말고 그냥 다양한 세력이 연대하는 게 그게 공화주의야. 그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보수라고 하면 친북 보수도 와, 친일 보수도 와, 진미 보수도 와, 그리고 복지 보수도 와.
그거 지금 약간 정의당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좌파 보수도 와. 이런 식으로 그 권력 의지가 있는 모든 집단을 수평적으로 연대를 해서 단 부패만 하지 마, 룰만 지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죠. 진중권 좀 머리가 있다니까. 단지 그렇게 하면 30년 후야.
야, 그러면은 이준석 60대. 이준석 60대 때 가능하다.
그렇죠. 이준석이 언제 60대 돼서 대통령 해볼지 몰라. 젊었잖아. 희망 있어. 그래서 지금 보수는 이제 진보의 분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열할 가능성도 있지. 호남하고 이 PK가 갈랐으면 분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도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쪽의 노림수를 우리 쪽이 알고 있어. 그럼 우린 답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게 간당간당하면 잘 안 돼. 103석이라 해볼만해.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150석 아니야. 그래서 한순간에 간다고. 그래서 희망 고문이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진중권 말 듣고 진중권 말 들으면 이기는 게 아니고 더 참패, 더 망해서 이 서열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제대로 된 보수로 갈아타고. 제대로 된 보수라는 게 뭐냐면 보수 이데올로기를 없애버리고 보수는 부정부패를 안 하고 그냥 룰을 지키는 게 보수다. 이렇게 다시 규정을 해야 돼. 특히 반공보수를 없애야 돼.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없죠. 원래 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민주당 안에 보수 잔뜩 있어요.
아, 그렇죠.
보수가 갈 데가 없어서 다 민주당으로 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념 논쟁할 때 지났어요. 이념 타령할 때 지났고 이념은 내가 볼 때 선거 전략에 불과해. 그 우리나라도 이념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 기성세대가 저항적이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념으로 민주당 미통당이 갈린 게 아니고 고졸당과 대졸당으로 갈라진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 보면 특히 지방 중소기업 보면 젊은 신입사원은 대졸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중졸이고 초졸이고 엉망이죠, 엉망.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해서 뭐가 이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냥 이 내가 할 때
세대 대결
우리나라 정도 오면 정답이 뭐냐? 복지야. 그 복지를 선점한다고 무조건 먹는 거야. 근데 민주당이
우리나라 GDP 정도 되면 무조건 그쵸? 복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본은 원래 자민당이 그걸 했어. 그럼 우리도 보수 정당이 그걸 하면 되는데 신자유주의 때문에 망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동료님 여태까지 계속 말씀하신 게 그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뭐 잘못됐다 뭐 어쩌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엉뚱한 걸 갖고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냥 허공에 자꾸 삽질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건 다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에도 보면 보수 정당도 복지 많이 해요. 보수 정당이 반복지라는 것은 조갑자 지어낸 얘기라고. 조갑자 그 새끼가 다 망친 거야.
아, 그래서 오세훈이가 그래서 이상한 짓을.
헷갈린 거지 걔도. 그래서 따뜻한 보수 이게 보수 정답이라고. 그치, 복지를 오늘... 많이 하는 하고 그 반칙을 안 하고 공정성을 중시하고 이 부정 입학 안 하고.
민주당인데 진짜.
그렇지. 따뜻한 보수를 하면 되는데.
아니 아니 사실 그 이야기가 2012년 박근혜 선거 정책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안 한 거야. 왜 귀찮았어. 귀찮아서 안 했어. 그 하려니까 머리 아프거든. 근데 이미 늦었지. 이미 그 조갑제가 너무 망쳐놔서 신자유주의 쪽으로 너무 끌고 갔기 때문에 뉴라이터 다 망쳐놓은 거예요. 뉴라이터가 아무 근거 없는 거야. 그냥 그게 보수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얘기라고. 그 최근에 내가 나무위키를 검색해보니까 신자유주의 철학이 유물론이라는 거야.
그렇게 나오네.
그러면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데 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신자유주의야. 근데 그거는 미국이 잘 나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할 소리고 소련이 망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소련이 막 기세등등한데 그런 소리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련이 잘 나갈 때는 미국도 노동자 대접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비겁한 거지. 다음 곡지는 일본의 진단키트 몰래무늬. 이 얘기를 왜 쓰느냐면 일본이 진단키트를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막 주지 말자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기분 내는 거야.
아, 한번 해야지 기분 내야지.
그러니까 속마음은 주는 게 맞아요. 속 내가 볼 때 네티즌 댓글 달면서도 속마음은 주는 건데 주지 말자 하면 기분 좋잖아. 재미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얘기 낚이면 안 돼.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돼요. 그러면 아. 처음에는 욕 먹어도 몇 달 지나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있네. 이상하다. 아.
너무 여론에 휘둘리면 안 돼.
그렇죠. 되는데. 여론이라는 건 진심이 아니야. 그냥 기분 내는 거라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유입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일본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일본 여행도 가고. 그렇지. 이웃 나라하고 적대하면 안 돼요. 뭐 착장, 죽장 이런 거 하면 안 돼. 미친 짓이야.
근데 동료님 이제 한국이 일본을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겨야지 그쵸. 이제 서해 정리가 좀 된다. 그렇죠.
일본은 이 자기 스스로는 방향을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와야 돼요. 그걸 한국이 눌러버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방향 전환을 못해. 근데 일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놨어. 그 저번에 그 뭐 어떤 도쿄도 교수인가 그 양반이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시민사회도 약하고 정부도 약하고 이 말하면 일본이 약하다는 걸 자기들 알고 있어. 모든 구조를 약하게 해놓은 거야.
근데 약하다는 게 뭐 어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수천 역사를 보면 항상 보면 이 그리스의 도편 주방제하고 비슷하게 절대 강자가 등장하면 그거를 여러 명이 다 구려서 조져버려요. 그 쇼군이 잘 등장 안 해. 쇼군은 별로 오래 못 가. 전국 시대 보면 이 한 명이 좀 뜬다 하면 둘이 합쳐서 이걸 조지는 거야. 그럼 또 저쪽에 합쳐가 이쪽을 조지요. 계속 그러다가 이걸 끊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절대 강자가 등장한 거지. 근데 일본 역사를 수천 년 동안 보면 우리나라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절대 강자 항상 있어. 네. 조선 이씨가 다 해먹고 고려는 왕씨가 다 해먹고 신라는 김씨가 다 해먹어. 근데 우리나라 2000년 동안 3개밖에 안 돼. 박씨 석씨 얼마 안 돼. 아, 근데 일본은 굉장히 그 내부의 알력이 심해요.
그게 섬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비슷해. 유럽에도 프랑스가 좀 잘 나간다고 하면 영국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예. 스페인하고 한패 돼서 프랑스를 조지고 독일이 좀 잘 나가면 독일을 조지고 항상 유럽 보면 영국이 주동해서 어느 잘 나가는 나라를 조지자. 러시아가 잘 나가면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근데 일본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럽처럼 일본 자체가 하나 유럽이야. 근데 그게 그걸 끝낸 게 이 토요토미지.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럴 수 있는 건 이제 외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걔는 무식해서 못 배웠어. 그러니까 토요토미는 진짜 무식한 거고 천민이에요, 천민. 그래서 그 귀족들 간의 어떤 이신점이 그게 없어. 일단 내가 귀족이라고 치자. 여기서 더 나가면 다른 귀족이 나 욕하겠지? 이 정도 딱 여기서 멈춰야 돼. 다 그렇게 했다고. 이 새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막 나갔네. 찔러버리네.
열등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새끼 귀족들 날 욕하겠지. 내 별명 원숭이라고 알고 있어. 이들 속으로는 토요토미님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 원숭이야 그러고 아, 내가 알고 있다고 너 속으로 원숭이라고 욕했지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게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귀족들하고 친구가 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게 평등한 그룹에 속해야 된다. 그럼 토요토미는 다른 귀족들 다 비웃어. 저 새끼는 원숭이다. 된장 장사도 놈이다. 그러니까 하청민이 끼어든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보면 그 무신의 남 보면 노예가 막 권력 잡고 이러면 다른 귀족들이 다 견제해서 걔 오래 못 가. 뭐 경대성, 어민 이런 천민들이 된다고. 천민들이 되면 오래 못 가. 그러니까 토요토미도 천민이 된 거지.
오래 못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오래 못 갔지 결국.
진짜로 오래 못 갔어.
그래도 한번 기세 등등이라도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미친 듯이 폭주를 한 거지. 어차피 나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고 미친 짓을 한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일본의 한 반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 그 뭐냐 용을 까먹었는데 왕이 있는 데까지 쳐들어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경로에 있는 모든 이제 제후들을 복속시킨 다음에 자기가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그걸 끝내.
아 조조처럼.
그치. 근데 토요토미처럼 그 열두를 완전히 다 먹어버린 거는 물론 이제 조총 같은 신무기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이 천민이라서 그래. 열등감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귀족끼리 모여서 아, 내 이 정도 해서 많이 지금 다른 귀족이 아 박수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야. 근데 토요토미는 모두가 날 무시한다.
박수 안 쳐줘.
박수 필요 없어. 그냥 밟아버려. 이야기가 좀 못 나갔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이 지렛대를 박아놓는 향후 쓸모가 있는 대응이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그냥 일본 욕해도 되지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 곡지는 고이점이 신주로 어록이 된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쓸 얘기 없어서 이걸 쓰는 거예요.
하여튼 일본 박근혜.
일본 박근혜인데 동어 반복 논점 이탈 순환 논리 그래서 고이점이 포엠이라고 시인으로 든 거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반성합니다. 와 야. 이건 완전 시야.
내가 아니야 이상. 거의 오감
랩인데 랩 랩.
오감 도수님.
내가 초등 때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내가 초등 때 이제 일기를 써라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거야. 한 문장으로 끝까지 없도 그냥 이렇게 써라. 일기 쓰려고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되는 거야.
선생님 박근혜도 좀 이러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박근혜는 좀 짧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 좀 길게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체해나간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니까 그 대답하는 것은 섹시하지 않다.
아, 명언이야 명언. 와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좀 똑똑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와 재치 있네 그런데 띠란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비웃어요. 사람.
앨런 머스크 가면 멋지는데.
뭐 이 정도라고 시간 좀 됐습니까?
네 지금 28분째입니다. 그저 아들 부시가 좀 이러잖아.
그래도 아들 부시는
아니, 좀 아니, 어법이 물론 말도 잘
그렇죠. 근데 오래지만.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는 안 했을 것 같아. 이 양반 엄청 뻔뻔스러워. 막 자아도취 수준인 것 같아.
제 얘기는 미국에서 이 새로운 차기 주자가 뜨는 그 과정이 그냥 갑자기 저 그 아들 부시가 뜬다 이렇게 분위기가 되더니까 그 분위기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그런데 이제 된 게
아들 부시는 아버지 부시가 4년하고 잘렸거든요. 그게 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
아 잘렸었어요?
그렇죠. 잘린 게 아니고
연임을 못했다.
제가 못했지.
근데 그때 이제 왜 못했냐? 두각 기술을 너무 까서 그 인신공격을 했다는 죄로 괘씸죄로 잘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부시가 좀 할 만큼 했는데 그 괘씸죄 때문에 연임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뒷맛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 더 시켜준다는 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일단 지금 이제 미셸 오바마를 막 대통령을 믿는 사람 있잖아. 그거는 네. 오바마를 한 번 더 시켜주자 이 얘기라고.
그렇지.
네. 사실상 오바마가 한 번 더 해라 이거야.
네, 그러네. 같이 둘이 뭐 같은 방 쓰는
이렇게 해. 실제로 지금이 오바마가 50대니까 상황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렇죠. 와. 이제 클린턴은 안 돼. 클린턴 힐러리가 하면 사람들이 클린턴 또 하는 걸 싫어해. 늙었어. 예, 다음 곡기는 새끼 손가락이 올라가는 이유. 이건 제가 옛날부터 항상 하던 얘기인데
좀 다 하던데.
엄지 검지 순서대로 진입자 힘 운동량이 이게 역할이 있다고. 이 두 개가 50대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하면 손가락 새끼 손가락만 이렇게 뒤로 가 뒤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안 가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팔은 이쪽으로 잘 안 돌아. 근데 이쪽으로 잘 돌아. 그래서
이게 왜 돌지?
근육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구조론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이 50도 50으로 돼야 하지만 동시에 50도 50 되면 안 돼요. 항상 대칭이어야 되는데 사실 비대칭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는 잘 안 돌게 돼 있고 이쪽으로 잘 돌게 돼 이쪽은 잘 안 돌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랬을 때 좀 이쪽으로는 잘 서기 쉽고 이쪽으로는 하기 힘들잖아.
바깥쪽으로는 서기 쉽죠.
그렇죠. 바깥쪽으로 뭐 잘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거 조절을 하는 거지. 이쪽으로는 뭘 이쪽으로 안 움직이는 게 좋아. 일단 이건 무게 중심을 뺏기 때문에 구조로는 질 입자 수술을 하는데 요걸 한번 질을 딱 정하는 순간 이걸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을 고정시키고
그렇죠. 그때부터 순서대로 움직이게 간대. 요걸 이 바깥으로 빼는 형태로 미세 조정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 새끼 손가락 이렇게
그렇죠. 가인, 뒤로 가 있는. 그래서 엄지 손가락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새끼 손가락을 통해서 엄지 손가락 위치를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이건 질이고 요건 입자. 요건 그냥 더 세게 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네 번째는 네. 운동을 만들어 주는 건데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균형이지만 이렇게 갔을 때 그나 이렇게 갈 때 요걸로 커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는 이쪽으로 힘이 팍 가는 거죠. 뒤쪽으로. 근데 요 질입자 힘 운동은 딱 요걸 질이고 요걸 입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질이면 나머지 네 개가 다 입자고 요게 힘이면 이 세 개가 다 힘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힘을 들어가고 요건 힘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여기 질이라고 하면 여기 맞으면 다 입자인 거야. 근데 여기 대장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힘이면 요것만 힘들어가. 요 세 개 다 힘들어가.
그렇죠.
운동이면 요것만 운동이 아니고 두 개 다 운동이라고.
아.
묻어가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요것만 이야기할 때는 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그 뭐지? 앞에 있는 게 받침점이 되고 뒤에 그렇죠. 있는 게 힘점이 되고 그게 또 다시 그 받침점이 되고 힘점이 예, 되고 이게 연쇄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런 걸 잘 알면 0.8m 왜 안 들리느냐 그냥 들으면 잘 들려. 그냥 들 때는 실제로 들 때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걸 고정시키고 몸을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팔로 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자기도 모르게 이거 팔을 고정시키고 몸 자체를 움직이고 상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까먹어버린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힘을 이렇게 한번 줘보라고 손이 움직이는지 손목이 움직이는지 이게 움직이는지 이 새끼손가락을 만약 못 움직인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역할을 팔꿈치가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어깨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가락 새끼발가락 하나 잘려버려도
못 걸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 네. 그냥 새끼 발가락 역할을 막 허리가 하는 거야. 골반이 하고. 그래서 100배로 힘들죠. 그래서 새끼 손가락 하나 없으면 새끼 손가락 역할을 뭐 움직여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게 하고 있는 거야. 어깨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팔 이걸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 피아노를 친다든가 일단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 분배가 중요해요. 우리는 손가락을 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허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렛대로 딱 밸런스가 맞으면 자기가 피아노를 아 이게 1000번을 쳐야 스승이 1000번을 쳐라 그러면 아 1000번을 쳐야 느는 거야 그게 아니고 1000번을 치면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하게 된다는 거지.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예.
그때 야. 몇 년 전에 어깨병이 생겼는데 그때 물론 이게 인과관계가 뭐 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마우스로 컴퓨터 화면에 그 미세한 이런 걸 막 좀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예, 그 조종을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깨병이 생기더라고.
그렇죠. 막 50, 50 마우스를 하면 여기 아프잖아. 그건 그래 그러지. 하여튼
50개?
하여튼 그 자판 잘못 쳐가지고 어깨 아프다는 사실은 그런 게 있어.
뭐지?
자판을 열 손가락 치면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나처럼 독수리를 치라고. 독수리를 치면 이거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손끝에 그 1mm 정도의 그 미세 조정이 어깨 무리를 주는 것 예. 같다는데 느낌은 그랬어요. 뭐 그게 확실하게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독수리가 더 어깨 좋다는 건 아직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손가락 다 고정시키고 요 손가락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깨가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아까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보다 약하잖아요. 네. 그럼 이 손가락이 그 부족한 만큼 어깨가 채워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이 약하니까 그 검지 손가락만큼 힘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깨까지 개입을 해서 꽉 눌러야 되는.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실제 너무 무리가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팔이 짧은 피아니스트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막 몸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드냐고. 근데 도수리로 하면 팔 전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손가락에 더 힘이 가는 게 없지.
검지 손가락만 계속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히려 그 근육에는 무리를 안 줘요.
아, 느려서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팔 친다는 이 손가락 이걸로 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만큼 신체의 다른 부분에 부족한 만큼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구조론적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어깨 병을 예방하려면 마우스도 좀 좋은 거 써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걸 써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거.
그 맞는다는 게 큰 걸 쓰라는 거예요? 작은 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좀 마우스가 작으면 안 좋더라고요. 마우스가 작으면은 손으로 잡을 때 공간이 뜨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쥐려고 그러면 굉장히 또 무리가 가.
아.
그냥 편안하게 탁 얹어놔도 손 안에 마우스가 딱 들어오는 그게 좋겠더라고요.
시간 좀 남았습니까?
시간 네, 37분.
그럼 조금 더 합시다. 사이트를 개편하면 3대의 법칙. 이 3대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3대의 법칙이라는 게 그냥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을 연결하는 중매쟁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없어도 뭐 인터넷으로 다 알아서 사귀고 그러는데 조선 왕조 시대라고 치고 이 중매 없이 연애계를 하면 욕먹었어요. 연애를 하고도 중매를 넣어야 사람들이 그 결혼을 인정을 해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중매 안 하고 연애해서 결혼하면 욕먹어. 그냥 제 놈들은 덜 된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잡놈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양반 세계에서 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선배도 있고 뭐 그 뭐 대학을 간다 해도 뭐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러고 엔티다 그래서 다 그 알려준다고. 근데 다른 나라는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 그 각자 알아야 돼.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구조론이 확산되는 또 그런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구조론을 이 사회와 중매할 중매쟁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3대를 가야 된다. 제자의 제자까지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없으면 관측자와 관측 대상이 직접 만나면 100%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쪽이 3이면 이쪽이 2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관측자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관측 대상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도구를 넣어야 객관적인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도구가 뭐냐? 그게 구조론이라고.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눈을 보면 안 되고 구조론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거랑 3대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3대의 관계 그 자체가 하나의 구조라는 거지.
아니 그건 스승부터 제자까지가 3대인데 그거랑 세상하고
아니 일단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면 1대1로 만나면 감정상해.
스승하고 제자하고요?
그렇죠. 네. 그 일반적인 관계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학교라는 게 있는 거야. 학교라는 도구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스승되고 한 사람이 제자 된다는 건 그거는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괴력난신이라든가 뭐 상대주의라든가 경험주의 뭐 실용주의를 왜 비판하냐면 그게 도구 없어요. 그 직접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최근에 실용주의 찬양하는 사람 책을 쓰는 걸 보니까 막 개소를 써놨던데 뭐 이성주의가 어떻고 뭐 부서주의가 어떻고 하는데 이 합리론의 근거는 수학이에요. 수학이 도구라고. 수학은 도구이기 때문에 얄짤없잖아. 수학을 가지고 뭐 네가 잘못 봤 이런 거 없다고. 객관적인 도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이야 뭐 3대만 갖겠어요. 뭐 100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 중요한 건 관측 대상과 나 사이에 수학을 끼운다는 거지. 네. 그래야 이게 객관적인 주장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철학서적에 보면 그게 없이 막 자기 개소를 막 써놓은 거야.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주관적인 접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하버드 철학 어쩌고 그 보면 다 개소를 써놨는데 그 사람이 쓴 게 보면 뭐 다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합리주의는 서콜라 철학이 다 개소리다. 맞아, 다 개소리 맞아. 그 아무 근거 없이
개소리다.
그렇죠. 그냥 직접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그냥 전제 없이 그냥 결론부터 내려버려.
아까 그러니까 동현이 말씀하신 거 어떤 원리를 제시를 하고
그 사건을 유도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 B, C, D, E까지 가서 이제 진리입자 힘운동량까지 가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이렇게 계속 가서 공리가 어떻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진보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 이런 논이 뭐냐면 바로 그 도구의 건설이에요. 그거 없이 좀 시합을 하는데 뭐 룰을 먼저 합의해야 돼. 축구를 하는데 그냥 야 공 차자 이러면 안 되고 전후반 90분을 하고 뭐 선수는 11명이고 이걸 미리 다 정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축구 시합을 다 정해져 있지. 당연히 그 K리그에서 그 축협에서 다 정해놓은 거 아니야. 피파에서 다 정해놓은 거라고.
그 동료님 저 새로운 학문은 3대까지 간다는 표현이 그러면은 그 학문이 체계 그러니까 3대랑이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3단계로 진화해야지 그래야지 외부에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돼. 그렇죠. 그 소크라테스 말이 맞다고 줘.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공자가 맞는 말을 하고 사람들 굉장히 당황하는 거 어쩌라고.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뭔 개소리야. 근데 이제 맹자까지 가면 아 이게 세력화가 되어 있구나. 아 맞네. 이제 알았다. 공자 말이 맞기 때문에 공자를 따라야 된 게 아니고 공자 말을 따르는 무리가 선비 집단이 생겼어. 세력화가 돼 있다고.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선비를 키워야 이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하고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이렇게 감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뭐 그럼 웃자라고 소크라테스 말 맞다 치고 그럼 웃자라고 내보고 웃지네. 근데 플라톤을 거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야 이제 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박물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모든 걸 다 적용시키는 거야. 이걸 풀에 적용시키면 식물학이 되고 이걸 동물에 적용시키면 동물학이 되고 숫자에 적용시키면 수학이 되고 아 이제 나왔네 이게 도구가 온 거라고. 그때까지는 소크라테스는 그냥 진리를 찾아라 진리 족과 진리 웃자라고 나보고 진리 어쩌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소피트 썼던 저 꾀병가들 저 아는 것도 없는 놈들 그래 아는 거 없다고 어쩔래. 난 재판을 이길 건데 나 재판을 이기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꾀병을 해서 재판을 이기면 장땡이라고. 네가 깝쳐서 그래 사형당했지. 네 재판을 이겼다. 네 죽었잖아. 네 재판을 졌어 죽은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당대 다 비웃었어요. 근데 플라톤을 거쳐서 이런 논이 나오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아 요거 식물에 적용하면 식물학, 별에 적용하면 천문학, 요게 적용하면 시학, 요게 적용하면 문학. 이제 모든 학문이 다 나온 거지. 그래서 그때까지 가야 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이제 그제서야 납득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도구가 있는 거라고. 그 이전에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만 했지 진리가 실제 현실에 적용된 도구 없어. 수학이라는 게 좀 소크라테스 아 수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있어 웃자라고. 근데 이제 자하고 콤파스 들고 와야 아 사람들이 납득을 해요.
시범도 보여주고 해야 그쵸? 된다는
거. 일단 어사람 청진기를 들고 와야지. 일단 내가 운전수인데 차가 없어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학문이 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하고
같이 맞물리는 어떤 돌아가는 도구가 있어야 돼. 100%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공자의 말이 먹힌 거는 세력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세력화됐냐? 나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자사를 좀 다시 봐. 내가 내 자사를 엄청 요긴하는데 자사가 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자 말이 맞다. 이게 아니고 천은 즉 자연법칙이 인간사회에 적용된다. 그래서 자연법칙을 찾아보자. 이게 자사의 공자의 손자의 말이고 그걸 다시 인간사회에 적용한 게 맹자 말이라고. 그래서 그냥 공자 말이 맞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공자 말이 뭔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에는 법칙이 있고 그 하늘의 법칙을 인간사회에 적용해야 되는 그게 이제 아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공자의 뜻을 이해를 했어요. 그 이전까지 맹자 이전까지 이해 못했어. 뭔가 맞는 말 같은데 그냥 우리 모여서 공부합시다. 공부하면 좋지 아니야? 좋지 그러면 그 무조라고 유붕이 자원박을 내가 무조라고 그래. 친구가 어머 좋지 그러면 술 한잔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맹자까지 가서 자연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 개념이 딱 쓴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천문학을 딱 관찰해서 북두칠성이 딱 나타나면 내일 해성이 나타난다고 딱 왕이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와 해성 나타났다 인간 말이 맞아 막 농사를 짓자 임금이 농사를 하래 그러고 이제 명령이 먹히는 거라고. 그 이전까지는 임금이 뭘 하라면 족가 임금 저 새끼 또 정복용이 새겨서 전쟁하려고 그러면 아 임금 재수 없어 집에 가 그러고 임금 말을 안 듣는 거라고. 임금 말을 왜 들어. 근데 이제 아, 하늘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세상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3대까지 가야 이게 나와요. 그, 먹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2대만 가도 안 돼요? 꼭 3대까지 가야 돼요?
꼭 그걸 사람의 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어떤 구체적인 도구가 나와야 된다고. 떠먹여줘야 돼. 아. 예를 들면 뭐 의학이라고 치고 공자는 우리가 어수를 연구해서 병을 고쳐야 된다느니라 끝!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약을 따라가서 먹여줘놓고 이야기해야지.
사실 동료님 지금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떠먹여주는 것까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야 된다는 거죠.
더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직접 그 대면하면 안 돼요.
그 세상하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 그 대중과 직접 이렇게 닥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템 동료 지금 그냥 저희 얘기로 하면은 구조론 얘기로 하면 이제 동료님이 막 퍼뜨리고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중간에 뭐 어떤 대학교 교수 뭐 아니면 뭐 좀 약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떠들었는데 영국 놈은 마르크스 진짜 싫어한다고. 왜냐면 영국 사회 기성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이놈이. 근데 러시아 놈은 대환영이지. 왜냐 마르크스가 러시아인이 아니니까. 그치 자기한테 해야 되는 게 없지. 근데 만약 스탈린도 조지아 사람이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아니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권력의 문제가 끼어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위대한 천재가 나타났다면 경상도 사람 다 싫어해. 경상도에서 천재가 나타나 전라도 사람 다 싫어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일본에서 천재가 나타났다면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이게 먹힌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마르크스라는 인간이 나타나면 모든 영국이 다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레닌도 러시아인이지만 러시아에서 활동 안 했어요. 영국에서 오니까 대환영이지. 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겠냐고.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승만이 한국을 잘 안다면 안 뽑아.
한국에 인맥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새끼는 얼굴 마담으로 시켜놓고 실제로는 김구를 실제 총리를 하자. 그 당시 여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얼굴 마담 대통령, 김구는 실세 총리. 그게 당시 사람들의 합의였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지만 김일성도 북한 출신이 아니고 저 소련에서 활동했다고 보니까 대환영이지. 그래서 국내파를 싫어해요. 박헌정 국내파야. 그 우리에 대해 잘 알아. 재수 없어. 존나 재수 없는 거야.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간다. 절대 용납 못하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막 기업가들 성장한 기업가들이 외국인
그렇죠.
경향이 있는 것.
하여튼 국내파하면 100% 견제 들어가요. 근데 이게 2세대 3세대 되면 다시 국내파로 바뀌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승만도 이북 출신이야. 이남 출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된 거야. 만약 이남 출신이면 견제해서 서로 막 죽이네 사네 해서 테러당해서 죽었을 거야. 근데 저 새끼는 세력도 없고 국내 인맥도 없고 이북 출신이고 풍알 두 쪽밖에 없고 이승만 쟤는 완전히 개털이다. 저 새끼는 아무 힘이 없다. 대통령 시켜주자. 완벽하네. 좋아 좋아.
그게 참 딜레마 아닌가요?
그렇죠.
제일 힘 없는 사람한테 힘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뭐 중매쟁이, 뭐 시스템, 간판, 그 국내파가 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구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도구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 될 수 있는 확률이 됐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엘리트와 민중이 겉돌고 있는데 엘리트는 절대 대통령 안 시켜주지. 근데 이제 도구가 생겼어. 엘리트와 민중 사회를 연결해주는 신뢰의 축이 민주당 안에 만들어져서 민주당이 다수파고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일단 민주당을 못 믿어. 민주당 저 새끼들은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참 그게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그렇죠. 세대차가라서 그런가.
꼭 세대를 따라서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외부에서 이상한 놈이 왔다 하면 존나 재수없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왠지 막 서먹서먹하고 왠지 쫄고 막 짜증나고 군대 가면 특히 소대장이 새로 오면 진짜 짜증나. 하사하고는 왜 이렇게 친해. 하사하고는 같이 몰래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술도 한잔하고 그런데 소대장 오면 막 갑자기 막 서먹서먹해져서 막
중이 이런 애들.
그렇죠. 진짜 짜증난다고. 그래서 특히 방금 이제 계급장 소위 계급장 달고 놈 제일 재수 없어. 걔들은 바른 생활 사나이기 때문에 고기도 못 구워 먹고.
근데 그러니까 동료님 지금 그 도구란 말을 약간 시스템이란
그렇죠. 표현이랑 네. 비슷하게 쓰시죠.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일단은 뭐 여자를 만나더라도 갑자기 직접 등 만나면 안 되고 뭐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돼. 그게 편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 일단 인터넷을 만난다면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구지.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
그것도 클럽 자체가 도구지. 클럽 왔다 하면 서로 이제 아는 거야. 서로 간을 본 거야. 아, 왜 왔네. 아, 날라리구나. 아, 클럽이란 공간 자체 벌써 이미 상대 다 팍 끝났어. 그래서 이미 클럽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도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